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말씀 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지요. 사사기 3장 31절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우 조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를 향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합당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이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배경 설정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게 시작에서부터 대단한 능력자란 설정입니다. 뭐 천재이거나 뭐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다라는 설정 같은 건 말입니다. 뭐 그것도 아니라면 원래는 지극히 평범했지만 어떤 물건이나 사건을 통하여서 능력을 얻어서 그렇게 뭐 주인공이 된다는 설정도 많이 쓰이지요. 뭐 그런 것들 외에 요즘은 또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그런 설정도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갑자기 미래에서 과거로부터 왔다는 설정이죠. 그 덕에 주인공만 과거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어서 과거에서 크게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전개 방식들. 조금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타임슬립의 주인공이 떠나온 미래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암울하게 그려집니다. 암울한 미래였는데 과거로 돌아와서 과거를 바꾸어서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전개가 좀 일반적이죠. 이런 자질구레한 복잡한 설정 말고요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그리고 한 번에 이해되는 주인공에 대한 설정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큰 부자란 설정입니다. 그거 하나면 뭐 이야기 전개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쓰이던 배경 설정이었는데 요즘도 참 많이 쓰이고 있는 그게 장치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배트맨조차도요 최근 영화에서 자기의 능력 뭐라고 묻는 사람한테 내 능력은 부자야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들 쓰는지 볼 수 있겠죠. 최근 그게 주인공들 이렇게 다 처음부터 다들 완벽합니다. 주인공의 눈물겨운 성장 스토리 이제는 한철 지난 그런 진부한 이야기의 구조와 설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따라라라 하는 유명한 그 BGM 음악만 들으면 아 그거라고 이렇게 떠오를 법한 방송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어? 이게 아직도 하나? 라고 봤는데 아직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인데 예전보다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는 이런 일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한 주 동안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관심 바뀝니다. 여러분 요즘의 대중들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한 이들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세상이 물질적이고 세속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방증이죠. 이젠 누구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말 아무도 안 믿습니다. 대부분은 유에서 유가 나온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뭘에도 있어야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거든 반드시 남들과 다른 것 혹은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뭐라도 있어야 성공하지 아무것도 없는 주인공 성공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무리 허구의 드라마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해도요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라는 설정이 그래서 극 초반부터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극에 대한 관객들의 동의를 얻어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보기에 완벽하거나 혹은 특별해야만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정들 이러한 최근의 흐름들에 여러분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맞는 생각일까요? 두 살의 뇌염으로 청력을 잃고 또 시력장애도 입었지만 예수 만나 새로운 삶을 얻어 사역자가 된 트레이시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몇 가지 유명한 책들도 썼던 사람인데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고자 하셨다면 인간이 사용된 역사는 전무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는 완전 정반대의 다른 관점입니다.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세상은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게 반드시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고 주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선택한 영적인 사명들의 주인공들 중에는 부족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에선 더더욱 그렇고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예수의가 공생에 함께하신 이들의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다 부적격자들이었습니다. 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었다란 말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완벽한 주인공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었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고자 애쓰시지요.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 바울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27절 초반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그렇게 말하죠. 쓰기에 부족한 자들인데 그것이 확실한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건 그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게 주님의 방식이었고요. 주님의 의지였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았었을 때는 인생 망한 자들, 부적격한 자들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당신의 뜻과 의지를 잊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그렇게 부적격자들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자기 자랑, 교만에 대한 가능성은 낮추고 주의 능력과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잘 나타내기를 주님이 바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의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적격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당신께 순종하며 주를 향한 믿음만으로도 삶이 충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인공 되려면 무엇인가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 제대로 보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만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주님의 기조는 성경 전체적으로 매우 잘 나타납니다. 특히 주님의 이러한 경향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특별히 또 사사시대에 아주 두드러지게 잘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백성과 민족을 이끌기에 어딘가 부족한 자를 쓰셔서 당신의 사명과 그의 민족을 계속 맡기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자였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다 돌봐야만 했던 매우 분주했던 자들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돌보는 내치를 해야 했는데요. 사사라는 말 영어로 judge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관,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올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관이 되어서 올바르게 그들의 송사들 문제들을 잘 해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관의 역할이 사사의 전부는 아니었고요. 또 다른 업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로는 쇼페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쇼페트에는 물론 재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인가?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쇼페트입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그렇다면 무엇을 다스렸을까요? 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기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군사를 통솔하고 다스려야 했던 군 통솔권이 있었던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치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지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전에 이스라엘은 참 약해서 많은 민족들로부터 괴롭힘을 참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괴롭힘들 가운데 전쟁이 필요했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쟁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들의 역사인데요. 아무튼 여러 그러한 이유들로 이방 민족들이 자주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공했는데 이때마다 이스라엘은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모으고 맞서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에게는 재판관의 그러한 기능 외에도 민족을 다스리고 또 지키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왕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주 왕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사사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선출직도 아니었고요. 왕가의 혈통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따라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사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권력자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말씀의 뜻에 따라서 주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개념이 더 짙었지요. 이것이 세상 권력자들과 사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이 사사기이고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을 또 6명씩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 대사사, 소사사라고 그렇게 나누죠. 활동의 폭과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구분한 것입니다. 기록이 많고 활동이 많으면 대사사로 분류하고요.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라면 소사사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삼손, 입다 같은 사람들이 대사사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삼갈이나 둘라나 야일이나 입산이나 엘론이나 암돈이 그렇게 소사사라고 구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요, 오늘의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앞선 자들, 민족을 이끌 만한 자들, 주인공이 될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불리기에는 무엇인가 연약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점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대사사들 쪽은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아주 큰 영웅적인 승리를, 해방의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소사사들은요, 너무 평범하거나 아주 짧은 이야기로 잠깐 등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 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런데도 굳이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기 민족을 맡기셨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굳이 이들을 사용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뭐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이 짧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소사사 중에 한 명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딱 한 절 말씀이라 그래서 간단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짧겠지요. 아무튼 이 삼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부적격자 같은 인생들도 하나님이 구태여 왜 들어쓰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요, 우리도 그러한 인생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명자들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삼갈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자들을 언제 찾는지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갈입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3장 31절이 유일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온 성경 내 유일한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삼갈의 이름이 본문 외에도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사기 5장 6절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나시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5장 말씀은요, 사실 삼갈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5장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인데요, 가나안의 적들을 크게 이기고 그녀가 이스라엘과 함께 크게 찬양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 5장이지요. 그런데 그 5장의 6절 부분에 보시면 삼갈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굳이 넓은 길을 놔두고 오솔길로 다녔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름길로 다녔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드보라 사사는 삼갈 다음에 세워진 사사인데요, 그녀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잘 다스렸고 바락이라는 사람과 함께 가나안의 왕을 물리쳤던 또 전쟁의 영웅, 대승한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나눈 관점을 잠깐 드보라 사사에게 먼저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드보라도 사사로서의 약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었다라는 점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으로 여러분, 여성이 한 민족을 이끈다라는 거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전쟁에 참여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대승을 한다?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사사로 지정하셨고 그리고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적격자를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의지를 그녀를 통하여서도 비춰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삼갈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여러분, 드보라 사사가요, 5장 6절에서 앞선 세대의 삼갈을 그녀의 찬양 중에 언급하는 이야기를 좀 이해해 보려면 6절 말씀 가지고는 안 되고요, 7절의 말씀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사기 5장 6절과 7절의 이야기는 드보라 사사 이전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했었는지를, 어려웠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6절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큰 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거지요. 생명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다 다닐 법한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동물들이 다닐 수 있을 법한 오솔길로 숨어서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음을 6절 말씀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놓고 공격받고 어려움 받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도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작은 마을에 무슨 성벽이 있고 무슨 성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성읍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있을 만한 큰 성읍으로 가니까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비어지게 되어서 마을에는 사람이 그쳤다. 7절 초반의 말씀이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억압의 시대, 황폐한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당신의 헌신자들을 찾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자들과 헌신자들을 필요로 하여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가보니 상황은 절박하고 우리의 준비가 미진하더라도 말이지요. 왜인가? 주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고 순종하면 주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부르실 거라면 정말로 더 능력이 있고 정말로 더 영웅적인 사람들, 그러한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하나님 편에서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선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방인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장 31절입니다. 시작. 에후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짧은 한 절의 말씀. 그런데 학자들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흥미로운 구석이 매우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선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는 것에 학자들은 집중합니다.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삼갈을 누구의 아들이라 그렇게 지금 소개합니까? 아나세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은 이 아나시라고 하는 이름에도 집중하는데요. 이 아나시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시 가나안의 큰 세 우상 중에 하나의 이름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알의 여동생이자 바알의 아내인 가나안 전쟁의 여신이 이름이 아나시다라고 하는 것에 학자들은 그렇게 중점을 두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겠는가? 이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이 삼갈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방인 사사이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목동입니다. 여러분, 목동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로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이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일본인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이끈다?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자들을 부르시는 조건과 보시는 자격은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삼가를 부르셨겠는가란 말이죠. 이렇게 부적격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삼가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요,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인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삼가리 사사로 세워진 때를 특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1절에 여러분, 성경이 특정하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처음에 보시면 에훗 후에는 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사 에훗 다음으로 이 삼갈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다음에 삼갈이 세워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인가? 그 다음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에훗이 죽으니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겠는가? 삼갈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는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 삼갈이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두 명의 사사가 당시에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두 명의 사사일까요? 대개 사사기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사들이 중복되어지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세우시죠. 그런데 왜 에훗과 삼갈은 이렇게 겹치게 세우셨겠느냐란 말입니다. 결론은 에훗을 도울 함께 섬길 조력자, 협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30절 오늘 보면 직전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3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요? 8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도 수학에 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잘 추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인으로 세울 때의 나이를 20세 전후로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리 추측합니다. 그것은 민수기서 1장 3절에서 민수기 인구조사를 봤을 때 전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20살로 보고 그렇게 계수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에훗 죽음 이전의 기록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80년간 에훗의 시대에 평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31절에 삼갈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에훗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에훗이 아무리 빨라도 언제 사사가 됐겠느냐? 20살에 사사가 됐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3장 31절에 에훗의 나이는 굉장히 노년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는 전쟁을 나갈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훗의 가장 큰 공적은요 모압왕의 암살이었습니다. 그러니 스무 살이 반드시 지났을 때 사사로 세워졌겠죠. 그로부터 8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장 31절의 에훗의 나이는 적어도 80 이상의 나이가 됐으리란 추측이 앞과 뒤의 말씀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쳐들어온 것이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에훗의 나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맞서서 이 에훗 사사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급히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께 사용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사사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보십시다. 사사 삼갈은 군대를 모으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싸우지요. 왜일까요? 이방인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에훗이 있는데 왜 삼갈을 세우십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삼갈을 세운 것이죠. 그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방인 목동 삼갈 그였는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블레셋 몇 명을 죽였다라고 나옵니까? 600명 죽였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여기 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한 부대를 뜻하는 기본적 숫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하려보니 600명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갈 한 사람이 한 부대를 괴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로 이겼다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겼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소림무술 뭐 이런 거 보면 곤봉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이겼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 히브리어는 말마드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오비어스하게 목동들이 쓰는 지팡이만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무기를 뜻하는 의미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길 수 있었겠는가? 물론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의 과거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삼갈이 누구의 아들이라 소개되었다고요? 아낫의 아들이라 소개했다고요. 여러분, 아낫이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전쟁 여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 여신의 이름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싸움에 능했던 자, 용사였거나 전쟁의 영웅이었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떠한 연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왔고 자기의 모든 과거는 뒤로 하고 남들이 멀리하는 목동이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급히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겉으로만 삼가를 봐봅시다. 이방인이었고요. 목동이었습니다. 지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지요. 하지만 600명 한 부대 괴멸시킬 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삼가를 하찮게 봤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계속 주시하고 계셨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주의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 가정, 저 공동체 왜 세웠지? 왜 앞에 내세우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은 그를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오면 소모는 막대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로 이기게 하심 우리는 분명히 의심할 수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나 후회 없습니다. 그가 부르실 때는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저 부르기만 하시는 것 아니고요. 부르신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들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주님께서도 당신의 사명 가운데에도 부르실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한심하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삼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한 절의 말씀,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라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할 만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 이면의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스스로 마다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나에게 채워주시리라 믿고 순종하여 그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부적격자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사용하시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네 삶이지만 주님 부르시거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사명 이루어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영광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